새로운 걸 덜컥 어느 장소 속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주위를 둘러보고 보이는 것들을, 땅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먼저 흡수해야 하고, 그 후 그 지식을 당대의 사상들과 함께 활용해 당신이 본 것들을 해석해야 한다.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말을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가운데를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는 곳. 하지만 정작 군데군데가 콘크리트 사막으로 변해버린 곳이 바로 도시 서울이죠. 혹시 서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들리시나요? 우리를 품고 있는 도시가 들려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박혜진입니다. 아, 토요 인문학 콘서트가 5월에는 예술에 관한 책들을 통해서 예술이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이야기할 분야가요,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착되어 있는 건축입니다.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의 저자이신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드릴 저자가 또 한 분 계시죠. 북톡카톡의 저자, 또 책방 옆집 여자, 제가 좋아하는 남정미 씨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 잘
나를 끌고. 좋아한다니까 너무 좋네요. 예,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초대 손님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건축가 유현준 씨는요, 연세대, 하버드대, MIT에서 건축 공부를 하셨고요. 또 2010년에 건축문화공간대상 대통령상, 2013년에는 김수근 건축 프리뷰상 뭐 수상을 비롯해서 국제 현상 설계에서 5차례나 수상한 경력이 있네요. 그리고 현재는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이시고요. 또 유현준 건축사사무소 대표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뭐 여기까지 이런 정도의 연륜과 경력 정도, 그런 분이라면 아마 중견 건축가를 상상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 어떻죠? 우리 만나봤는데.
아,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전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네. 책을 저희에게 사인한 겁니다. 이렇게 주시길래. 네. 네. 아, 그 노회한 건축가 선생님을 모시고 다니는 매니저인가. 너무 젊고 굉장히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저 뒤에 오시겠지 했는데 직접 본인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네. 잘생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젊고 네? 아주 그러니까. 스타일리시한 이런 건축가일 줄 우리가 그러니까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라디오시라고 막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아까 그 남정민 씨 혹시 매니저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작품의 수만큼 상을 받은 그런 주목받은 젊은 건축가이신데, 우리 가끔 이런 질문은 어릴 때 주로 많이 받죠. 네. 너 어릴 때부터 꿈이 건축가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고등학교 그 지원하기 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건축가라는 직업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얘기 좀 긴데요.
네네.
제가 외우는 걸 싫어해가지고 이제 고시 공부하기 싫어서 이과를 갔고요.
네.
이과에 간 다음에 수학하기가 싫어가지고 뭐 과목 빼다 보니까 남는 게 이제 건축가밖에 없다.
인생의 그렇구나. 삶에서 좀 불필요하다 싶은 걸 제외했더니
제하면서
그렇게 해서 건축을 만나게 됐군요.
그렇구나. 그 이 머리말에 보면요, 책 머리말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교육은 건축을 하기에 참 좋은 환경이다. 그 이 부분에 공감을 하려고 애써봤지만 저의 상식으로는 상당히 어려웠던 게, 왜 우리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학부모들 모여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육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예. 변화가 필요하다, 늘 그런 말들이 주운데 교수님은 다른 시선으로 보셨네요.
네, 뭘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이렇게 인스파이어하는 분야가 필요한데요. 그럼 다른 분야하고 계속해서 융합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 나라는 제가 학교 다닐 때 22과목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심지어 뭐 군사교육도 맞잖아요. 교련까지도.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또 주입식으로 되게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나중에 가니까
네.
대학원 정도 교육 가서는 막 생각 연결시켜서 시킬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뭐 수학 얘기하면 제가 수학과 나온 줄 알고 과학 얘기하면은 다 과학 전공한 줄 알아요. 근데 네. 그게 다 고등학교 때 배운 수준이에요. 다.
근데 우리는 보통 고등학교 때 배우고 대학 딱 들어간 순간 그게 모두 다 분산되면서 증발.
예. 네. 근데 건축과는 좀 다른 게요. 건축과는 어떻게 해서든 교수님한테 이렇게 좀 팔뚝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온갖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써먹게 돼요.
그래요. 예. 그런 의미에서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어때요? 남정민 씨 생각은 비슷해서 뭐 다 융합되고 있어요 지금? 아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동의할 수 없고요. 아니 근데 지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책을 보면요. 네. 아 우리 정말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책 한 권에 이게 건축체 맞아? 뭐 이 정도 싶을 정도로 뭐 물리 저 지금 물리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여기다 체크를 해놨는데요. 아 정말 나 물리 너무 싫다 이렇게 써놨어요. 물리 운동 에너지 뭐 공간의 속도 구하는 공식 네. 진화론 뭐 프라초프라프카의 생물학 막 유클리드 피타고라스 어머 세상에 이거
어머 세상에
이거 보면 예. 대학 갈 수 있을 것 무슨 과든지 간에
아, 저 그래서 고백하는데요 네. 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읽으면서 그 공식 나오는 부분은 눈치끈 네. 깎고 한장 넘겼어요
저도 쿨하게 넘겼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진도 안 나갈까 봐
아니 근데 이렇게 물리나 이거 수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건축을 못하고 모르는 그러니까요. 건가요?
아니 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한 100명의 건축가가 있으면 다 100가지 방식의 그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 거 몰라도 전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건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보통 이제 여행 갈 때 네.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해외 여행 갈 때 그 관광 코스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꼭 사진 찍고 와야 되는 어떤 기념 장소 맞아요, 맞아요. 뭐 그런 정도로 네. 건축물을 생각하는데 어때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데 무조건 셀카봉 들고 사진 찍어줘야죠. 인증샷이라고 인증. 그러죠.
그렇죠. 예.
거기 꼭 있는 그 랜드마크라고 해야 하나요? 예. 그 장소를 항상 사진을 찍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 건축은 첫인상이 아닐까 싶어요.
아, 예. 그 도시 혹은 그 나라에.
네.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박혜진 아나운서랑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바글바글한 커피숍에 들어갔다. 그럼 여기 분위기 좋은데 박혜진 좀 생각 좀 하는데 뭐 디자인 좀 보는데 뭐 네. 이런 어떤 첫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네요. 교수님.
선생님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셀카봉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좀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네. 어떤 건축물들이 모여 있는 곳인 도시에 대한 어떤 정의도 아마 이제 달라져야 맞아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우리가 이제 건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주 단편적인 어떤 개념들이 조금씩 바뀔 것만 같은데요. 아마 오늘 이야기할 책의 제목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 말은 이 도시라는 게 소극적이고 무감각적인 어떤 네. 물체, 커다란 덩어리, 뭐 무엇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그렇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건축가 유현준 교수의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과연 뭔지 오늘은 강연을 좀 빨리 들어가 볼까 해요. 자, 오늘 첫 번째 강연 제목은 도시는 유기체다입니다.
네, 도시가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면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에 상반된 개념인 기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 모든 부품은 먼저 디자인되고 공장에서 제작되고 조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동차는 고정된 부품들로 만들어진 구조체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일단 완성이 되고 나면은 새로운 물질이 유입되어서 자동차 스스로 새로운 부품을 만들어내지 않고 최초의 제작된 상태로 유지되거나 뭐 낡은 부품이 조금 교체될 뿐이죠. 예를 들어 기계는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는데요. 그대로 그냥 초기 상태로 노후가 되는 닫힌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 시스템은 모든 구성 요소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 생명체의 안팎으로 끊임없이 물질들이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 열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2002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그 MIT의 호로비츠 교수가 계신데요. 그분이 쓴 논문이 그 많은 세포들이 자살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 세포는 스스로 일정 시간이 되면 스스로 자살하듯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고유의 특성이 그 죽음이 한 그 죽고 사는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럴 때 살아있는 생명 시스템은 세포를 끊임없이 없애고 새로운 물질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오래된 세포를 교체시키면서 성장을 합니다. 생명체의 이러한 성장 발전 진화가 있듯이 도시에도 성장 발전 진화가 있습니다. 생명의 그물이라는 책을 쓴 프리처 오브 카프라에 의하면은 어떤 시스템이 살아있는 유기체냐 죽어있는 무기체냐를 결정하는 요소는 그 조직체의 패턴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도시를 살펴보면 초기 설계자의 디자인 패턴이 아닌 누군가의 계획 없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패턴들이 보입니다. 이 같은 자생적인 패턴은 도시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물질로 구성된 도시가 살아있는 유기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걸까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도시 구성의 변화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변화들은 디자인한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불특정 자수의 인간들이 만들어낸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새로운 결과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생명의 특징이 자생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기체 생명인 인간은 모여서 사회라는 조직을 형성하고요. 이 사회는 우리가 파악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는 또 다른 유기체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기적인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도시 디자인이라는 것은 완전 불가능하고요. 디자이너가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를 그려도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것이 인간의 디자인으로 시작되지만은 계획자의 손을 떠나서 완성된다는 것은 서울의 강남 개발의 경우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경우에는 초기에 그리드 형태의 도로망으로 계획자가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에 학군제 형식의 교육제도, 뭐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폭증, 주택가격, 핵가족화 경향, 경제성장, 문화적인 변화,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변동 요소들에 의해서 지금의 서울의 강남의 도시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물은 더 자연 발생적인 생태계의 특징과 더 유사한 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도시 속의 먹자골목들이라든지 뭐 지하실마다 들어가서 룸살롱들 같은 그런 부항문화들, 또 50% 이상 차지하는 아파트 주거 형태, 뭐 빈틈마다 주차된 차로 꽉 찬 도시 등을 초기에 서울 강남을 디자인한 건축가가 구상하고 그렸던 도시의 구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의 구성은 마치 자연 발생한 유기체의 모습과도 같은데요. 로저 루빈 박사에 따르면 생명의 진화 속에서 과거의 경험들은 DNA 안에 유전적인 메시지 코드로 압축 저장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 같은 시각으로 도시를 바라보면 오랜 역사를 통해서 구축된 과거의 경험의 흔적들이 우리가 사는 도시의 주거 형태, 도로, 광장, 학교, 대중교통 체계, 상하수도 시설 같은 인프라 구조라는 도시의 DNA 속에 유전적 메시지 코드로 압축 저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도시의 패턴은 인류 사회의 초기부터 진화가 되어 왔는데요. 현대 도시의 패턴은 지난 수천 년간 인류가 이뤄낸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진화의 산물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도시의 구성 요소들은 우리 도시의 DNA이고 과거 역사가 압축된 형태의 유전자 코드인 거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도시 진화의 특성이 생명의 진화와 그 과정이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단세포 생물부터 진화가 시작되어 지금과 인간과도 같은 복잡한 척추동물까지 진화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초기 아멘바와 같은 단세포 생명체는 하나의 세포 안에 또 여러 가지 그 가장 기본적인 생명 유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세포로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은 다세포 생명체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조만으로는 여러 개의 다른 세포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생명체는 조직의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는 혈관 네트워크와 순환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아를 보면 맨 처음에 심장이 만들어지고 순환계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순환계 덕분에 더 많은 세포에 혈액을 공급해서 또 산소를 공급할 수 있었고요. 또 덕분에 더 큰 조직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명체는 신경세포인 뉴런을 만들어서 뉴런들의 네트워크인 복잡한 신경계를 갖춘 생명으로 진화했고요. 신경계가 만들어진 덕분에 먼 곳에 있는 세포들로부터 또 감각을 전달받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하게 된 거죠. 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다세포 생명체는 단순한 신경계를 뛰어넘어서 척추라는 새로운 개념의 체계적인 신경 조직망을 구축하게 되고 지금의 여러 척추계 동물과 같은 동물들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생명체는 순환계, 단순신경계, 척추신경계로 점차 진화를 해왔습니다. 도시의 진화 단계도 제가 말씀드린 앞서 설명한 생명의 진화 단계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고대의 마을은 최소한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또 몇 개의 길과 건물들이 전부였을 거고요. 마치 단세포 아메바의 기본적인 아주 가장 기초적인 생명 유지 시스템 단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원시적 도시에 인구가 모이고 규모가 커지면서 많아진 주거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물이 필요해졌습니다. 생명체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피가 필요하듯이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물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피에 비유될 수 있는 물을 도시의 구석구석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물의 순환계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이때 필요에 잘 반응한 도시는 그 규모를 키워서 도시 간의 생태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요구에 가장 잘 반응한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도시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토목기술을 이용해서 수로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엄청난 양의 물을 시골에서부터 로마 시내로 공급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더 크고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더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는 원동력인 강력한 수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로마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강력한 중앙집권 시스템은 물 공급이 잘 되는 고대 도시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현재 유적을 통해서 짐작컨대 1인당 로마 시민이 사용했던 물의 양은 당시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서 수십 배에 달했을 겁니다. 로마의 카라칼라 목욕탕의 규모만 보더라도 물 소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보다 1000년 이상 지나서 살았던 루이 14세도 1년에 한 번 정도 목욕을 했다고 하는데요. 로마 시민들은 하루 일과 끝내고 매일매일 목욕탕에서 했다고 하니까 고대 로마시의 물의 풍족함을 짐작하고도 나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SPQR이라고 맨홀 뚜껑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로원과 미네라는 약자죠. 근데 그때부터 된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상수도 시설은 유기체 혈관계에서 동맥의 그 형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고대 로마는 순환계 부문에서 가장 먼저 지나간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환계 다음에 지나간 게 신경계는 생명체 내에서 각기 다른 기관과 세포 간의 정보를 그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교통망으로 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교통망이 가장 혁신적으로 발달했던 도시는 어디에 있을까요? 도시 내의 교통망을 가장 혁신적으로 개선한 진화의 다음 단계로 도약한 도시는 19세기 중반에 오스만이라는 시장이 새롭게 도로망을 리모델링했던 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거미줄처럼 복잡한 다른 유럽의 중세 도시하고는 다르게 사통팔달로 뚫린 파리의 방사형 교통망은 파리를 세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앞선 도시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으로 하수도 설비도 있었죠.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보면 마지막에 나오죠. 그 생명체에 비유한다면 혈관의 정맥 네트워크까지 완성된 도시 진화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파리가 19세기를 대표하는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이같이 진화의 단계에서 가장 앞서나가기 때문인 거죠. 또 이후에 지하철 네트워크도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순환계하고 신경계가 가장 진화된 도시의 자리를 파리가 지켰던 거죠. 그러면 생명체의 진화의 다음 단계인 척추신경계의 발달인데요. 도시진화적인 측면에서 척추신경계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은 전화망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전화전신설비는 이제 벨에 의해서 미국에서 가장 먼저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전화통신 시스템이 가장 잘 설치된 뉴욕이 20세기를 지배하는 그런 세계를 이끌어가는 도시가 됐습니다. 또 통신 구축망으로 뉴욕은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를 가질 수 있었고요. 세계의 수도라는 면모를 오랫동안 구축한 거죠. 전화통신망이 척추신경계의 진화의 첫 단계라면 다음 단계는 인터넷 통신망 같은 걸 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많이 발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무선 통신망들도 구축됐고 이런 것들은 영원이라든지 텔레파시 같은 영장류의 단계까지 이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은 다행히 이제 무선 인터넷이 잘 되는 신경망은 잘 구축된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질적인 교통체증이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하는데 발목을 잡는 동맥경화 같은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막 동맥경화 네. 얘기 나고 신경계, 예. 뉴런 그래서 지금 생물학과, 심리학과, 맞아요, 의학과 맞아요. 막 이 건축이 융합이 돼서 진짜 처음에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이제 조금 이해는 갈 것 같으니까 도시의 진화를 지금 교수님께서는 생명의 진화 단계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예. 비유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도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큰 혹은 작은 그런 건축물들을 그냥 모아놓은 곳이 아니라 도시도 생명체다. 그래서 번식하고 숨쉬고 살고 죽고 성장하는 어떤 생명을 지닌 유기체다.
네.
그래서 계속 변화하고 뭐 열린 시스템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기 때문에 예측도 불가하다.
맞아요.
예측 불가능하다.
그래요? 예. 어떻게 좀 공감이 돼요? 그런 도시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 강연을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맞아. 그 끊임없이 뭔가 의도치 않게 성장이 되고 있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살고 있는 집에, 5년째 살고 있는데,
네.
한 번은 왼쪽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다고 2년이 시끄러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조용하나 했더니, 이제 오른쪽 건물을 또 부시고, 또 2년 있다가, 또 그래서 거의 한 5년 중에 4년은 공사장에서 살았거든요.
남정미 씨 집은 괜찮은가 봐요.
예,
다행이네요.
아니,
다행이
집주인이 그렇죠. 안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네. 못 찾아오세요. 주변 분들이
예전에 동네가 바뀌어서
완전 바뀌어버려가지고 그거 보면 와 얘네들은 진짜 끊임없이 어떻게 인간이 이제 진화를 시키게 되는구나.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도치 않게 또 스스로 도시들이 진화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말씀드리니까 진짜 맞는 것 같고 이건 진짜 완전 센세이션으로 정리한 것 같은데 생명체, 순환계, 신경계, 척추신경. 와.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정미 씨 말에도 공감을 해요.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하는 네. 부분이 분명히 도시의 변화 과정을 보면 있는데 의도적으로 아주 네.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진화라는 명분으로 네. 바꿔가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건축가 입장으로서는 되게
어떤 것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뭐 도시계획이다, 뭐 개발이다 했을 네. 때 우리 떠오르는 이미지는 굉장히 인위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맞아. 뭘 어떻게 해야지? 뭐.
어떤 인위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걸 다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처음에 네. 이제 그리드 형태로 네. 이제 개발이 도시, 시작이 됐어요.
강남이 예. 그리드 형태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격자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뉴욕 같은데 가시면 가로 세로 이렇게 딱딱 바둑판처럼 된 것들. 네.
그러니까 강남을 처음에는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다른 뭐 사람들의 어떤 목적이나 뭐 다른 어떤 이용 때문에 계속 바꿔져 왔다는 그런 거군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가장 제가 볼 때 큰 게 그 당시에 그 고교 평준화하고 그다음에 강북에 있던 명문고들을 강남으로 쭉 옮겨왔잖아요. 그게 강남을 바꾼 가장 큰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군이 약간 형성된다고.
8학군 이런 게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평준화가 됐으니까 이제 고교 시험이 폐지되고서 그러면 당연히 돈 가진 부모들이 또 글로 이사를 가서 네. 그쪽 학교에 보내고 싶어.
이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도시를 만드는 걸까요? 도시가 사람을 만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네. 강연을 들으면서는 사람이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어때요, 정미 씨는?
저는 이거 도시가 사람 땡기는 것 같은데.
도시가. 네.
그래서 순환적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그렇구나. 주고받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어떤 그런 것 같아요. 도시의 또 형태가 사람들의 문화나 네. 그 문화에는 건축도 들어가고 있고 어떤 생활 패턴도 있을 것이고 네네. 그런 걸 형성하기도 하고 말씀 그 원래 처음에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도시인 것처럼 네. 사람들이 도시를 만드는 것도 맞는 얘기고 도시를 바라보는 이런 새로운 시선을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께 저희가 그 책 선물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드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도시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유현준 교수님의 책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조니 마티스의 원더풀 원더풀. 네, 조니 마티스의 원더풀 원더풀 들려드렸습니다. 자,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 그리고 남정미 씨와 함께 책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놓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 보면요. 도시를 보는 15가지 인문학적 시선이라는 부제가 달려있죠?
네.
인문적 시선. 15가지 시선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예. 목차만 봐도.
맞습니다.
어떤 게 제일 눈길 끌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펜트하우스가 비싼 이유. 이거 되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예. 모텔과 호텔의 차이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보면서 진짜 오, 맞아. 오! 난 한 번도 모텔을 가보진 않았지만 뭐 그랬을 것만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요. 강남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람이 만든 도시, 도시가 만든 사람. 그리고 우리는 왜 공원이 부족하다고 말할까? 교회는 왜 들어가기 어려울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장들로 나눠져 있는데.
네.
가장 호기심이 땡겼었던 것은 강남 거리는 왜 걷기 싫을까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느껴요?
아, 저는 사실 바글바글한 데 좋았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홍대로 기어 나가거든요.
아, 사람들 틈으로?
예.
저랑은 조금 반대예요.
아, 정말로요?
네, 저는 그래서 강남역이나 홍대, 가끔 뭐 홍대 한적한.
예.
그 뭐 상수동 쪽 그쪽 지금은 굉장히 사람 많아졌지만
네.
오히려 그쪽으로 막 사람 피해서 가는 편이고 그런데
네네. 근데 이 책에서도 보니까 요 강남 거리는 왜 걷기 싫을까 이걸 이제 유기체들이 네. 만들어낸 에너지가 뭐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제 홍대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뭐 강남, 명동,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신사동 가로수길이 있을 거고 맞아. 또 우리가 말하는 홍대 앞거리, 태안동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걷기 싫은 거리가 강남으로
뭐 사실
꼽힌 건가요?
더 걷기 싫은 거리도 있죠.
지금 강남구청에서 항의 전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아니면은 심사 결과 기준이 분명히 있긴 있었을 텐데.
뭔가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 데이트하는 데이트를 할 때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축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요?
데이트 코스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감동을 시키고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걸 하잖아요. 뭐 다 남자들은 다 그렇거든요. 뭐 오늘 저녁 어디서 먹고 오늘 어디서 먹고 어디서 걷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가 제일 아주 예민한 건축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야, 오늘 데이트하는데 테란도를 걸어야지.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네,
보통 뭐 가로수길을 걸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 보면 그 블로그에 왜 요즘 뭐 맛집 치면 이제 뭐 요즘 뭐 사기로도 많이 치니까 오빠랑 이렇게 많이 친대요. 근데 오빠랑 테헤란도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오빠랑 가로수길, 오빠랑 홍대거리 이렇게는 봤는데
그게 이제 크레딧을 주는 용어예요. 오빠랑이
예, 오빠랑
새로 알았네.
맞아. 테헤란도는 검색 순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 정말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만약 테헤란도는 걷기 별로 걷고 싶지 않고 강남도 마찬가지고.
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어떤 가게에 그 들어가는 입구가 얼마나 단위 거리에 많은가 그걸
가게 입구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상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그렇죠. 다양하게 왜냐하면 저희가 뭐 홍대앞 같은 데 거리를 걸어가면은 한 10발자국 걸어가면 가게 하나가 나와요.
맞아요.
네. 근데 테헤란로는 한 30발자국 걸어가봤자 그 빌딩 엔트런스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압구정동에 있는 그 현대백화점 앞에 100m를 재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현대백화점 들어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건물의 필지가 클수록 엔트런스 하나인데 그게 단조로운 거죠. 들어가면서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옛날에 채널 4개밖에 없었던 거하고 지금 케이블 채널 한 100개인 거랑은 다르잖아요. 내가 선택권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개수를 따지면 경우의 수가 한 2의 N승이 나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만큼 내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몇 발자국만 걸어가도 구두가게였다가 식당이었다가 카페였다가 이렇게 바뀌면서 사람들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그런 변화가 계속 오니까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 보면서 재미없는 텔레비전 볼 때 채널 계속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되면 채널 계속 돌리다가 그게 막 조합이 돼가지고 재밌어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 한 장면, 저기서 한 장면.
4인 4색 같은 거. 오늘은 오빠랑 짝짓기를 합니다. 뭐 이런 거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예상치 못했던 이벤트들을 만나는 거가 결국에는 도시에 사는 거에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거는 또 어떤 거하고 연결되냐면 짝짓기하고도 연결되죠.
그런가요?
그렇군요.
짝짓기랑?
홍대에 가다 보면 이제 책에서도 써놓으셨는데 홍대에 가다 보면 오늘은 커피숍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그 옆에 붙어있는 뭐 밥집을 가도 되는데 다음날 또 갔을 때도 열 번만 건너면 또 다른 가게들이 있으니까 그래 오늘은 PC방 갔다가 그렇게 되니까 그게 이벤트를 준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네요. 근데 진짜 이제 아까 예를 들어 단위 거리당 입구수 상점 입구수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거 다 세보셨어요?
실제로 책 보니까
맞아. 자 명동 거리에서 어디에서 몇 개가 있고 홍대 앞 거리에서 그거 다 세고 다니죠.
그렇죠. 세야죠.
진짜요.
결론을 내려면 이제 다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진짜 홍대 앞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변해가지고.
맞아.
상점이 없어졌다, 있어졌다, 뭐. 그 사이에 조그만 상점이 다시 막 꾸짖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쵸.
그것까지는 다.
한 시점에서. 홍대 앞이 좋은 게 그거예요. 그런 권리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테리어 고쳐가지고 한 다음에 3개월 때 빠지고 나가고. 새로운 게 들어오고. 그러면은 똑같은 거리를 가도 저는 홍대 앞에서 지금 십몇 년을 직장 생활을 해도. 갈 때마다 바뀌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변화가 계속 채널이 바뀌는 거죠.
네. 이 책 보면은 이제 방금 그 걷고 싶은 거리와 뭐 별로 걷고 싶지 않은 거리에 관한 이야기 했다면 광장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또 광장이기도 하죠. 굉장히 이제 규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코엑스에 있는 코엑스 광장, 코엑스 몰.
그리고 광화문.
광화문 광장? 거기 이제 실외 광장이고. 근데 글쎄요, 여기 책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 광장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별로다.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광장은 사실 거리는 걸어가면서 한 방향으로 약간 나레이션적인 체험을 한다면 광장은 또 사람들하고 여러 방향성으로 만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제가 느끼는 우리나라 광장들은 좀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특히 뭐 광화문 광장은 사실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네. 잘 만들었어요 거기. 근데 배경도 잘 보이고 문제는 건너편에 보면은 세종문화회관하고 미대사관 있고 네. KT 빌딩 있고 어디 들어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상관없는 거리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샹젤리제 거리 같은 게처럼 옆에 카페들이 쫙 있거나
네.
뭐 로마의 여러 광장들을 가보면은 피아짜 나보나 같은 데 가보면은 다 주변에는 뭐 레스토랑 카페들이 다 있어요. 그럼 그곳에서 뭔가 내가 친구들하고 다른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 거죠. 그게 결국에는 광장에 그 좋은 에너지를 넣어서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나라 광장은 여의도 광장, 시청 앞 광장, 광화문 광장, 심지어 엑스,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 코엑스 광장도 되게 넓은 공간, 좋은 공간인데
네.
실제로 많은 샵들은 다 지하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1층으로만 내려 좀 있던지, 뭐 성큰 가든을 만들든지 그랬으면 그 광장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그 광화문 광장 갔을 때 네.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런 생각은 했어요. 뭐 실제로 논란이 있었지만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위험 네. 요소가 맞아요. 굉장히 크니까 도로 한 가운데에 아, 자리하고 있기 네. 때문에 뭐 소음이나 먼지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진짜 만약에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처럼 그냥 한 가운데를 도로로 하고 네. 양 사이드에 뭐 카페나 이런 네. 상점들을 놓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쵸. 자유롭게 또 안정감 있게
네.
그런 식으로 했다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겠네요, 진짜. 윤석 교수님은. 그래, 코엑스 광장 갔을 때 요즘 리모델링해서 좀 새롭긴 하긴 하는데. 저희는 모르니까 건축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지식은 없으니까. 근데 그런 느낌은 있어요. 지하에 있어서. 그, 좀, 왜 날씨 좋은 날, 요즘 같은 날.
맞아, 맞아, 맞아.
바람도 좀 쏘이고 싶고, 햇볕도 좀 맞아, 맞고 맞아. 싶을 때.
광합성 좀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가
그럴 땐 좀 아쉬움이 남죠, 지하라서.
그리고 또, 거기 무역센터라는 되게 중요한 랜드마크가 있는데,
네.
그 코엑스 몰에서 그걸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보통 도시에서 중요한 쇼핑 스트리트들은
예.
뭐가 이렇게 보는 아이콘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좋은 자료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랑 이게 분절이 돼 있는 거죠.
그래요, 참.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지금 뭐 대충 저희가 생각하는 뭐 어떤 생각도 나눠보긴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좋은 광장들 이것들 좀 살려볼 수 있을까요?
네.
좀 죽어 있다면.
심폐소생기 좀 돼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좀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주변으로 샵들을 좀 이렇게 가게들을 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네.
학교 운동장이에요. 우리나라의 학교 운동장들이 사실 되게 좋은 광장이 될 수 있어요.
네.
커뮤니티 스페이스 내에서. 위에서 보면 완전히 그 꽃등심처럼 쫙 깔려있거든요. 학교 운동장들이 박혀있는데 네. 실제로 학교 운동장이 뭐 조기 축구회 하시는 분들 외에는 거의 안 쓰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가 문제가 그 주변으로 뭐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안 보니까 또 문제가 돼서 뭐 보안관도 세워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그 주변으로 가게들을 건전한 가게들을 쭉 배치를 해놓으면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그러면 거기 뭐 문방구 아줌마라든지 뭐 아니면 야채가게 아저씨가 계속 운동장을 보면서 아이들들 보안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애들이 다 떠난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사람들이 와서 장 보고 뭐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커뮤니티 광장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좋은 광장이 많아요. 앞에 말한 그런 폴리티컬한 그런 정치적인 광장 이외에도 우리 동네마다 광장들이 하나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혹시 정부 차원에서 그런 걸 좀 바꿔볼 의지가 있긴 있는 건가요? 그런 생각들 갖고 있나요? 혹시 교수님 아세요?
신도시를 이제 뭐 하나 조그마한 신도시를 개발할 그 디자인할 기회가 있어서
네.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랑 일을 했는데 건축가진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토목도 이 땅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은 학교 같은 것들은 어차피 써야 되는 땅이니까
네.
걔네들은 다 사거리 코너로 밀어 시끄러운 대로.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아파트 단지에 중고등학교 초중고들이 다 사거리 코너로 밀려 있어요.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가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몫에다가는 주거를 놓고 운동장이 시끄러우니까 걔네들은 시끄러운 사거리로 가라.
아 그래요?
예. 네. 뭐 그 외에도 뭐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몇 차선 도로가 접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이 토지 매각을 할 때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돈을 받기 위해서.
네.
정치적인 것이나 법적인 것이 좀 요건들이 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휴먼 인간, 그러니까 뭐 도시 건축에서 이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 첫 번째 답이 이제 휴먼이었다면 두 번째 답은 과연 무엇일지 여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 지금 워낙 그 요즘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시다고.
네, 까고 때문에 예, 지금.
예. 자, 유현준 교수님의 두 번째 강연 이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소주하고 포도주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건축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제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고 도로를 깔고 지붕을 만들고 창문을 만드는 일들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드는 행위들이 건축의 전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를 살펴본다면 앞서 말한 건축 행위들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삶을 디자인하기 위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연극을 할 때 우리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무대 디자이너든 그 스토리에 맞춰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간과 재료를 이용해서 최적의 무대 세트를 디자인을 합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가는 먼저 사람의 행위를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작가가 시나리오를 먼저 쓰는 것과 같습니다. 연극 시나리오 없이 무대 세트가 디자인될 수 없듯이 건축가는 사회와 삶의 모습을 그리는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에는 건축물을 디자인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은 언제나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전들도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장소지 실제로 하나님이 집이 필요해진 건 아니잖아요. 절이나 다른 종교 건축들 역시 인간의 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걸맞는 환경을 연출해주기 위해서 건축은 무대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영국의 스토리는 빈약한데 무대 장치만 블록버스터급을 해놓으면 안 되듯이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너무 과해도 안 되는 것이 건축입니다. 그래서 좋은 건축은 소주가 아니고 이제 포도주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주는 공장에서 화학 공식에 따라서 대량 생산되는 술입니다. 소주는 생산하는 사람이나 지역의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건축에 비유한다면 찍어내듯이 양산되는 아파트라든지 지역성이 반영되지 않은 국제주의 양식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포도주는 좀 다릅니다. 같은 종자의 포도라도 생산되는 땅의 토양에 의해서 다른 포도가 생산되고 같은 종자의 포도라도 또 같은 밭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기후에 따라서 다른 포도 맛이 만들어지고요. 또 똑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포도를 담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포도주의 맛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하늘하고 땅하고 사람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서 세상에 단 한 종류밖에 없는 포도주가 완성되는 겁니다. 건축도 이같이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땅 위에 특별하게 이제 주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특정한 건축가가 개입돼서 단 하나의 디자인이 나와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지역성하고 건축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보통 보면은 뭐 TV 광고 엄청 때려가지고 이제 이쁜 탤런트들이 나와서 포장된 그런 건설사의 아파트 광고 브랜드 갖고는 사실은 좋은 건축이 만들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세상의 이제 디자인은 이제 둘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그 나눔의 기준은 사람인데요. 모든 디자인의 대상이 사람보다 크냐 아니면 사람보다 작냐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술가라고 하는 이제 아니시 카푸어의 전시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전시장에 갔더니 이제 오목한 그 은색 반사체 표면에 사람을 비추는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그냥 알루미늄 숟가락 같은 작품인 거죠. 어려서 한 번이라도 숟가락에 얼굴을 비추면서 놀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숟가락에 얼굴을 거꾸로 비추는 그 원리를 아니시 카푸어는 큰 조각품으로 만들어서 예술 작품으로 승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흔한 원리가 스케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숟가락일 수도 있고 유명한 조각품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스케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흔히 건축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타 다른 디자인 분야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게 핸드폰을 잘 디자인하는 사람이 건축 디자인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그게 다 틀린 생각인 게 내 손 안에서 가지고 노는 핸드폰을 디자인하는 방식하고 여러 명이 실제로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행위를 해야 하는 사람보다 훨씬 크고 사람보다 또 오래 사는 그런 오래 지속되는 건축물이라는 그걸 디자인하는 방식은 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백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축가들 중에도 제품 디자인하듯이 건축물 디자인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바깥에서 보는 모습들만 신경 쓰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제품 디자인을 하던 전문가가 이제 같은 방식으로 건축 디자인하고 뭐 도시환경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건물의 외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축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중에서도 이제 새들이나 볼 수 있는 이제 조감도에서 시각에서 보는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좀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 외에 앵글에서는 보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기본적으로 건축은 밖에서 바라보는 조각품하고는 좀 다른데요. 건축은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은 이제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관점을 중요하게 여긴 건축입니다. 병산서원이라든지 소세원 같은 건축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마루에 앉아서 바깥 경치를 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서 디자인한 건축들입니다. 이러한 좋은 건축은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옷을 디자인하는 식으로 건축을 디자인하는 건 좀 다른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람의 몸보다 큰 자동차는 어떨까요? 자동차는 사람의 몸보다 크니까 건축과 같은 방식으로 디자인해도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건 그다지 역시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디자인하고 건축 디자인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동차는 이동을 하는 반면에 건축은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는 주변 환경과 별다른 연관성을 맺지 않죠. 하와이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북극에 가져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건축은 어떨까요? 하와이에 있는 주택을 북극 가서 살면 추워서 살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남향을 바라보는 대지에서 지어진 집을 북향을 바라보는 대지로 옮겨다 놓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지의 주변 환경에 맞는 조건에 맞추어진 건축은 디자인 다른 곳으로 옮겨서 쓸 수가 없고요. 건물이 들어서는 대지는 전 지구상에 똑같은 조건이 다 하나도 없어요. 위도가 같으면 경도가 다르고 경도가 같으면 위도가 다르죠. 땅의 기울기도 다르고 주변 건물이나 지역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프로그램도 또 제각각이고요. 그래서 건축은 다른 조건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디자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발전해서 또 우리 조상들은 풍수지리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풍수는 뭐 어려운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위치한 곳에서 어떻게 보느냐를 중요시한 거예요. 그래서 1인칭 관점에서 바라본 관계의 미학입니다. 그래서 산이 어디 있고 강이 어디 있고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에는 없는 풍수지리가 건축에는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자동차와 건축의 다른 점은 수명입니다. 건축은 보통 다른 어떤 디자인보다도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부실 공사가 아닌 이상 대체적으로 사람보다 수명이 길죠. 그래서 유럽에 가면 수백 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아직도 인테리어만 고치고 살고 있습니다. 몇몇 골동품 가구들이 사람보다 수명이 길긴 하지만 대부분의 디자인 제품들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근데 건축은 사람보다 수명이 길기 때문에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 누적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의 용도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리에 가시면 올세이 미술관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예전에는 기차역으로 쓰이다가 기차역에 그 기차 앞에 끄는 그 뭐랄까 기관차 엔진 용량이 좀 세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7량 정도 달다가 막 12량까지 달게 된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 짧아서 못 쓰게 돼서 버려졌어요. 그럼 나중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걸 미술관으로 개조해서 지금은 이제 인상주의 그림들이 많이 전시되는 미술관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달라진 건축에 맞춰서 건축물의 용도가 계속 변하면서 부분적인 수작이 가해지고 부품이 교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터키 이스탄불에도 가면 하기야 소피아라는 성당이 있는데요. 최초로는 기독교 성전으로 건축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 사용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없었던 기도탑이 새로이 건축되어서 첨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랜 시간의 누적이 하나의 건축물에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건축은 한 개인의 창작물이라기보다는 또 한 사회의 결과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만큼. 네. 세 번째로 다른 점은 건축은 환경에 영향을 주고 또 그 영향을 다시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건축은 빈 땅에 보통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빈 공간을 건축물로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건축이 되고 나면 그 건물 통해서 다른 빈 공간들이 이제 프레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옥 같은 경우가 안채하고 사랑채하고 뭐 행랑채 이런 것들로 나눠지잖아요. 몇 개의 건물로. 근데 그런 것들이 건물들이 지어지고 나면은 마당이라는 외부 공간이 이제 구획이 딱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마당은 다시 각 방에 영향을 다시 미치죠. 안방과 사랑방에서 창문을 열면 마당이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조용하게 햇빛이 반사돼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잖아요. 같은 크기의 방이라도 마당이 접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어느 공간을 점유하게 되면 그 주변 공간을 변형시킵니다. 우리도 건폐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체 땅을 다 채워서 지을 수가 없고 뭐 50%만 짓는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들이 남아있는 짜투리 공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형된 공간에서 다시 이 건물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좀 약간 아쉬운 것들은 대지 경계선에서 뭐 얼마를 띄어서 건물을 지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법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빈 공간들은 상당히 많이 남아지는데 쓸 수 없는 빈 공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도 뭐 주차장 빼고 옆에 건물하고 사이 공간 빠지고 나면은 딱히 그 공간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좁게 필지가 구역이 돼서 옆에 건물하고 합벽을 합니다. 그 벽을 나눠서 쓰면은 옆에 창문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뒤로 창문을 만들고 뒷마당이 생겨나고 그 뒷마당이 또 옆집 뒷마당하고 연결이 되면서 또 큰 어떤 외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그런 건축 법규만 좀만 바꿔줘도 이런 외부 공간들이 바뀌라고 또 건물이 또 좋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네. 아, 소주의 건축, 포도주의 건축. 진짜 좋은 건축물은 소주가 아니라 포도주와 같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소사모라고 혹시 아십니까? 소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항의를 제가 한번 받았어요.
아, 그래요?
아, 정말요? 네,
정말 제가 이걸 이제 신문에서 썼더니 네. 거기에 소주 만드시는 관계자분이 네, 뭐 네. 소주 회사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오, 확주가 아니라 우리 정제해서 만드는 거다.
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된다. 공업 알코올이 아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네. 제가 여기서 확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학적 기호에 맞춰서 퀄리티 컨트롤이 너무 정확하게 되는. 그러니까 10년 전 소주하고 지금 똑같고 뭐 이런 뭐 지역도 똑같고 그 사람들은 왜 맛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냥 드려본 말씀인데 실제로 확인 받으시구나.
소사모가 있네요.
네,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자, 굉장히 위트와 센스가 넘치는 인문적 도시 이야기.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1부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가 추첨 통해서 여러분께 유현준 교수님의 책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또 반드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도시라고 써서 보내주십시오. 자, 1부 끝곡은 김예림의 레인 들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뵐게요.